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없는 3일길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없는 3일길.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말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참으로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실 때하고 바로 12살 때 이 기록이 유일하게 남아있고 그 나머지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요 내용이 또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림시에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어있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깨어있거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거죠. 거기에는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설교할 때만 하고 그때만 깨닫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뻥 소리가 나더니 전기가 싹 나갔어요. 저희 동네에. 근데 후레쉬가 어디 있는지 후레쉬라이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죠. 런던에 전원이 나간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 아 그런데 뭐 어디 찾을 수가 없죠. 깜깜하게 됐는데 당황했습니다. 그건 뭐 이제 결국 전원이 돌아왔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거 정말 기름 준비 안 돼 있으면 진짜 당황되겠다. 무슨 예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건. 그냥 순식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동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차가 돼서 하던 일 그대로 거기서 변화차가 돼서 공중으로 그냥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준비는 진짜 해야 되겠다. 다른 준비보다 이 준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거죠. 벌써 제가 목회할 때도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또 말세 얘기를 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다가왔죠. 말세는 아침보다 또 저녁이 됐으니까 더 다가온 건 확실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 3일길 예수님 없이도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이 두 분이 참 당황했겠다. 아들을 육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첫째 날을 생각해 봅시다. 착각했던 날이에요. 첫째 날은 유월절 막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성도들끼리 얼마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웃고 절기를 그 귀한 절기를 지키면서 감동이 많았겠어요. 막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들떴어요. 행사를 마치고나 다 들떴습니다. 자,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다들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가까운 데서 온 사람도 있고 이 두 부부는 나사렛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들뜬 마음으로 이제 다들 보따리 사고 가니까 이제 가는 건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확인도 안 한 거예요. 생각하고 하루길을 그냥 간 거예요. 가면서 또 뭐 고향 사람들 나사렛 쪽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갔겠죠. 저는 요 상태의 신앙은 형식화된 습관화된 상태 신앙이다. 이것은 이 믿음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야 가야 되는데 한 예배도 형식화되고 있고 돼가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들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한 거죠. 주님은 내 삶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건 꼭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질문하지 않고 그냥 들떠 있는 거예요. 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하고 따라오겠거니 하고 그냥 갔으니까 무관심했어요. 나는 무엇에 삶의 관심을 쏟아가며 살고 있는가? 뭐 며칠 전이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하루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다 관심을 쏟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방심했습니다. 그냥 기분과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이제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심했어요. 영적인 방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 되겠거니 그냥 혼자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그런 상태의 신앙도 있어요. 또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겁니다. 부모로서는 무책임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권리만 주장하다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권리만 챙기다가 의무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있고 무책임한 책임성이 없는 신앙, 책임성이 없는 신앙. 얼마 전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억이 난 것이 있었는데 97년도에 저희들이 이곳으로 이사 왔으니까 막 그때는 한 해 동안 공사만 잔뜩 하셨죠. 그 9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98년도에 정식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노회에다가 다 연락해서 손님 초대해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그때 드렸어요. 그 전부터 물론 예배는 드렸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공고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뭐 얼마나들 입당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어요. 토요일 날까지 다음 날 주일 날 입당 예배인데 거의 이렇게 이 상태로 다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감동적인 은혜가 뭐였냐면 저쪽에 쌍무지개가 뚜렷하게 뜬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 무지개 쌍무지개는 제가 처음 봤어요. 완벽한 쌍무지개입니다. 뚜렷한 쌍무지개. 그래서 막 바깥에 가서 같이 성도들이 쳐다보고 외치고 막 그랬던 것이 그 순간에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여기서 뱅크 돌이니까 막 춤을 추고 세상 노래 부르고 파티를 하고 그런 장소 아니었겠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도 감동인데 입당 예배 전에 그런 쌍무지개가 어쩌면 그렇게 뚜렷하게 끝에서 끝으로 정확하게 떠 있습니까? 그걸 제 딸도 기억하더라고요. 아빠 나하고 봤잖아 그거. 어떻게 무지개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컸던 시간이었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책임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건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방심하거나 무책임해가지고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의 부모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붕 떠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막연한 추측을 했어요. 생각했대죠. 오겠거니 막연한 추측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런 일이 없는가. 말씀적이지도 않은데 말씀적인 것처럼 그냥 엉벙덤벙 살아가는 부분이 없는가. 무모한 겁니다. 아주 무모한 겁니다. 무모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정말 제가 바보스러운 무모함이 한번 있어가지고 이건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영을 못하는데 지금도 수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이상하게 강해서 여름에 꼭 한두 명 빠져 죽더라고. 그러니까 금기사항이에요. 물에 가는 건 금기사항이에요. 키가 지고도 장남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저에게 아주 엄하게 물에 가는 건 용서가 안 됐어요. 물에 가는 건. 그런데 어릴 때 노는 게 물에서밖에 노는 게 없는데 거기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건 용서가 안 돼. 성적 떨어지는 건 용서가 되는데 물에 가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아 그런데 하와이를 갔었을 때 목회할 때 아닙니까? 안식 달이죠 그때도. 갔었는데 뭐 다 생략하고 이 다들 수영들 하니까 스노클링 하면서 아, 물고기가 막 아름답고 바닷속이 어쩌고 자랑만 아주 그냥 계속 하는데 도대체 궁금해 못 살겠는가. 여기 와서 바닷속을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그 스노클링 장비를 탁 착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쉽게 얘기를 해요.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그때도 목사님들이 또 같이 갔어요. 확인했어요. 괜찮냐? 괜찮다고. 그래서 저를 수영하는 줄로 착각하신 거지 그분은.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막 바람도 있고 바다색이 얕은 바다가 아닌데 자꾸 얘기들을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는데 저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 문제가 없겠지 하고 탁 뛰어들었죠. 그게 지금 호수가 아니라 태평양입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바다예요. 그런데 거기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스노클링이고 뭐고 물고기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큰 실수했구나. 이 밑을 잠깐 보니까요 이렇게 깎아지는 곳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시커먼 거죠. 시커먼 거예요. 그런 무지에서 오는 무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안 봐주셨으면 여기에 쓸 수도 없죠. 그런데 나를 삼키려고 하는 파도가 결국 저를 밀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해변으로 떠밀려 와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무모함, 잘못 뛰어들어가면 죽습니다. 교훈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무모함도 잘못 뛰어들어가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는요 태평양 바다보다 더 무시무시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주 저는 아무 힘도 못 쓰겠더라고. 그 파도의 힘은 바깥에서 볼 때하고 영 달랐어요. 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파도가. 그러니 뭐 수용도 못한 데다 해봐야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래도 좀 살았다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파도가 긴 파도가 한번 있더라 이거죠. 그 와중에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해변가 걷다가 막 무릎도 젖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오겠지. 그걸 기다렸더니 물을 많이 먹고서 기다렸죠. 촥 벌써 느낌이 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죠 뭐. 그렇죠? 제가 헤엄쳐 산 게 아니고 저는 무모하게 뛰어들어갔는데 파도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변가로 밀으시더라 이거죠.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무모하게 시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루길 사이에 하루길. 꼭 하루길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하고 그냥 따라오겠거니 하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가면서 심각하게 갔겠어요? 막 웃고 얘기하고 뭐 있었던 일 또 고향 가는 들뜬 그런 얘기들만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신앙. 예수님 안 계신데 끼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수님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예수님 사역 당시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인하면서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의로우니 의롭지 않으니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를 예수님이 보신 거거든요. 위에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다 혹시 얹어놓은 곳이 뭐가 없을까? 내 기분 상하게 한 것은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기분 상하게 한 것은 패스? 안 되죠. 그런 것 있으면 안 되죠. 혹시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더 얹어놓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재빨리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이에요. 서기관들은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더 강하게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 2000년 전에 끝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신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전통적으로 지켜놓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예수님의 그것만. 그래가지고 그걸 시비를 걸었고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의 이유 삼아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주일날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주중에도 다 주인이신데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호칭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의 주인이 난가 주님이신가? 이걸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다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 다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주의 날을 다 지켰다? 아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주의 날이 흐려져 가고 있어가지고 주의 날은 이제는 뭐 핵가족 시대가 돌아왔는지 뭐가 왔는지 참 복잡해져가지고 이제는 머리 쓰는 성도들은 일부 예배에 거의 참석하는 거야. 왜? 나 예배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얼마든지 가족끼리 산으로 들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약식으로 막 설교도 길게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 와서 지금 봐주셔가지고 제가 길게 좀 했는데 막 20분 설교 20분 딱딱 뭐 그것도 제대로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거 좀 점검해야 되겠다는 거죠. 주의 날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예배는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시간도 주의 날과 같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 일이 많아요. 주의 날 목사님들만 신방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온 성도가 지체니까 신방 갈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있으면 병원 가야 되고 집안에 있으면 집안 찾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제가 뭐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사실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확히 하면 자기들이 주인이었어요. 자기들이 잣대가지고 막 재고 다녔다고요. 다. 그래서 의인이 아니고 이렇게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짓말 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의를 회복하자는 거죠. 주의를 회복하자.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날을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종일 드릴 수 있는 이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똑같이 혼날 거예요. 예수님한테 똑같이 혼날 겁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에 빠진 형식 나이가 원치 않아. 그 예배에서 사랑이 빠져버리고 거기에 주님이 빠져버리는데 그럼 뭡니까? 그냥 인간끼리 모여서 노래 부른 거예요? 거기 빠졌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주님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네. 얼마나 제사는 깍듯하게 드렸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으로는 하자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바울도 사울 때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나 완전하다. 대단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원치 않으신대잖아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러니까 부도난 수표, 수표를 끊었는데 부도났어 수표가. 그럼 얼마나 그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겁니까? 부도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도 드려졌겠거니 근데 하나님은 너 이런 경우를 첫째 날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막 나무라셨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알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개인의 이익도 챙기고 명예도 추구하고 뭐 선거철 되면 등장들 하지 않습니까? 다 믿음 있는 최소한 집사, 안수집사 황존직은 남용할 수 없으니까 집사선에서 다 교인이더라고, 선거 때는.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그런 분들만 그래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언제나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What to be?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What to do?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막 열심을 땀 흘려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자기의 의만 가득해. 그럼 첫째 날 이거 예수님 없이 그냥 들떠가지고 하루길 간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찾아봤어요. 하루길을 간 다음에 막 친척 이웃 찾아봤어요. 찾았는데 만나지 못했어. 분위기 싹 식었죠. 이제는 예수가 없습니다. 하루 길을 갔으니 제법 간 거예요. 하루 길을 갔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결국 처량하고 곤하더라. 그 하루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죠. 좋았지. 기분이 좋았지. 거기까지지. 둘째 날. 이제는 막 구름이 끼는 거죠. 구름이 쫙 끼는 거예요. 햇살은 싹 가버리고 구름이 껴. 걱정이 돼. 염려가 돼. 후회도 돼. 그때 출발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한숨도 나와. 이런 먹구름장이 쫙 껴옵니다. 자, 돌이켰어. 최소한 하루길은 또 가야 돼. 하루길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길 또.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건 잠깐이고 이제는 하루길을 그 먹구름장이 낀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처방을 내린 거죠.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돌이키는 거지. 사실 지나고 보면 이것도 은혜야. 사실 이것도 은혜라고. 이 돌이키는 것도 은혜야. 이거 이것도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가는 사람 있다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찾기 위해서 돌이킨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무슨 부동산 투기하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찾기 위해서 가는 거야. 딱 그냥 그거 하나야. 시간을 거기다 쏟아야 돼. 그렇죠? 또 방향도 잡혔죠. 장소, 마음, 행동 다 가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 찾기 위해서. 예수님 찾기 위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나사렛을 향했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우리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궤도 수정이죠. 영적 궤도 수정. 그냥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멀리 왔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바로 가고 있느냐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궤도가 지금 이탈됐다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지적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만 된다. 이게 영적 처방을 에베소 교회는 받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첫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가. 저는 9월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첫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첫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2004년에 이 교회를 사임했으니까 해수로 거의 14년이 지난 이후에 기도하던 자리에 딱 정확히 이끌어 오신 거죠. 제가 왔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기도하던 그 장소에 무릎을 꿇었을 때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왔어요. 정확하시군요. 정확하시군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비유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오기를 찾으시기를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최근에 어떠실까? 이런 부분. 뭐라고 기뻐하십니까?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온다. 그것이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동네 잔치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돈 다 쓰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유산 다 탕진하고 거지돼가지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둘째 죽었다가 살아온다. 잔치하자. 잔치하자.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뭘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을. 둘째 날은 이런 먹구름이 쫙 껴있으면서 돌이키는 하루가 됐어요. 거기도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하루길을 걸었던 둘째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도착했어요. 사흘째 됐습니다. 사흘째.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막 찾기 전까지 비바람이 또 몰아치는 거야. 뭐 여기도 가보고 수소문해서 사람도 만나보고 허탕이야 허탕. 셋째 날 회복의 과정에 이런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거의 다 뒤집지 않았겠어요? 길거리, 친구들, 친척들, 알만한 사람들, 그런 장소. 그런데 결국은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요, 여러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안 되면 병들어요. 신앙이 병듭니다. 그건 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주장하죠. 내가 갈급해서 그런다. 그런 이유를 대고 사방을
다니는데 결국은 병들더라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화초를 안 자란다고 뽑았다 심고 뽑았다 심고 뽑았다 심고 다 해보세요. 그 화초가 살겠나? 시들어 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막 목구름장이 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막 내리는 그러한 상태를 다 거치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일 동안 있었던 육신의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혹시 나는 최근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 계시다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명확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혹이라도 그런 부분에 고백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절대 지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친밀감에 맞춰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사람과도 물론 교제하며 사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가까이, 더 풍성한 관계 이게 될 때에 3일 동안 방황하고 헤맸던 이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안타까운 삶을 재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까지 있습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이런 은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각별한 은혜인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이, 짧은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어떤 동기로 기록이 됐냐면 캐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전쟁이 캐톨릭이 이겼습니다. 역사 속에 개신교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개혁교회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해서 독일에서는 한 교회만 남을 정도까지 갔대요.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작사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36지방을 다 한 교회가 신방하고 양육하고 다 돌봐야 되니까 이 목사 부부는 진짜 바빴던 것입니다. 어린애들 둘이 있었는데 신방 가면 거의 기본이 하루 걸리고 36지역을 도니까 며칠 걸리고 한번 떠나면 근데 한번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사택이 불이 확 난 거예요. 전소가 다 돼 있어.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녀 둘이 완전히 화상 정도가 아니고 죄가 돼서 거기에 놓인 겁니다. 그때 그 광경에서 기도가 된 거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가사가 된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마 예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이 더 됐겠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흉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이 정말 깊은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있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당황치 않고 그 신뢰 가운데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는 말세에 준비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죠. 찬송은 또 곡조이는 기도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최근의 형편을 그대로 주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셔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건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축도하기 전 이 찬송처럼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몸을 드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모든 걸 다 드리면서 믿음의 이 고백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심히 원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든 모든 거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이 밤에 원합니다. 정말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저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치 않게 하시며 그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결국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더욱 믿기에, 또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기에 이 시간에 염려, 걱정, 근심 다 물러가고 이 땅에 남은 축복된 시간들이, 삶의 모든 조건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홀로 두지 말아주세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잊은 채 멀리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방황치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고 나는 숨결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의 생각도 한마디도 한순간의 표정도 행함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체로 연합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 때문에 이 도시가 변화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변화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사망에 잠을 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을 확증하는 증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믿음의 조상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보고 듣고 접하고 느끼면서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도록 각 가정의 자손의 복까지 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열납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 가득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의